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언제 데살로니가에 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전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 데살로니가로 갔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죠. 네. 감옥에서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또 중요한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많이 있었겠죠. 네.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피신하게 된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도 다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정치 세력들이 경제 세력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시에서는 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정말 뜨인 돌처럼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군사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길 이름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가 관통하는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 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에 충성하면서 이방 종교를 따랐겠네요.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의 신전들을 그대로 수호해 주면서 통치권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인격적인 본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그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카비루스, 디오니수스 등같이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는 믿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죠.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더 큰 시기심과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그 우리가 질투하고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죽이고 싶고 또 나 자신도 불타버리는 마치 큰 불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오래전부터 표현해 왔습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3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복음의 씨앗도 정말 민들레 홀씨가 길거리에 떨어져도 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놀랐어요. 너희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핍박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내내 증명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이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던 중국 땅에 정말 그 공산주의의 휘장이 덮여져 있어서 아무도 저 땅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장막이 열리고 나니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곳곳에 지하교회들이 성장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세계교회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늘 어둠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중 식구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마중 식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 땅, 북조선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실지 저희가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구석구석에서 벌어져 온 사건입니다. 교회는 다 꺼진 것 같지만 다시 소성되고 다시 타오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사실 그런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소성시키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옥하 집사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핍박을 받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핍박이 올 때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누리던 것을 다 잃게 돼라고 그런 거를 겪을 때 처음에는 아 이제 나 망했구나 예수 쫓아가다가 실패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지? 내가 주님 없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 이제 어떤 것들이 와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처음에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속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싶어요.
네. 우리 송희 자매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한 두 자매가 생각이 나요. 그 두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나로서는 최대한의 힘을 들여서 상담도 하고 했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복적인 어떤 음란, 반복적인 그런 것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엄청 무릎 꿇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은 구원은 내게 속한 거고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그저 내 마음을 품고 끝까지 친구가 돼주고 같이 울고 웃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만 했었어요. 다른 것 안 하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두 자매가 다 그 음란에서 빠져나오고 지금은 주님 앞에 소송되어 있는 그런 네.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지 않죠. 네. 우리가 귀한 여정 주님 안에서 소성케 된 여정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꺼질 듯해도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것 같아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바울이 떠난 후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그곳에 남겨진 신생교회를 생각하면서 크게 염려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마게도냐로 보내서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전한 소식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바울이 너무 기뻐서 곧바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게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였네요.
네.
바울이 그렇게 새로 세워진 교회를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그런 큰 결단을 내린 성도들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방 종교와 신전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네. 회심하게 맞아. 되면 그들 직장도 잃어버리고 맞아, 가족에게도 맞아. 버림을 받습니다. 네. 그처럼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 바울이 갑자기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그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을 거죠.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을 아무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성도들이 이전의 신전 공동체,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방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잘 내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네, 그들의 결단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의 편지에서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거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말에 대해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을 것 같은데요.
네, 바울이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성도들은 금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알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네.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네.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네. 분란이 생겼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남은 자들보다 먼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멘.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참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전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랐던 것 같은데요. 핍박을 견디면서 소망을 품고 살았겠어요. 마치 지금 우리 북조선 마중 식구들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를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도록 격려했죠.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가장 큰 주제는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신앙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돌아선 그들에게 여전히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이나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배워줬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준 것이었네요.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저 교리적으로만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직접 배워주었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편지를 통해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참 감동적인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옥화 집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송희 자매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얻을 상급과 면류관이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고 부러워요. 저도 네. 정말 주변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살아가고 싶어요.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나는 얼굴이나 사람이 있으실까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상급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내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얼굴들이 떠오르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네. 네. 혹시 그런 면류관이 또 그런 상급이 있다면 우리 송희자매님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네, 7년에서 한 8년 정도를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해서 페루 외국인 친구인데 그 친구와 7년, 8년을 변론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집에서 뭐 일주일 때론 열흘 있으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적 마음으로 지금 페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네.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또 면류관이 될 친구네요.
주님께
네.
영광.
네. 우리 주옥하 집사님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몇 사람 있는데 올해 동안에 예전에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기도 가운데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많은 상급 면류관 가지고 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그 땅에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시는 그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3주 동안에 복음 안에서 만난 사이인데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네.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어떤 만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네, 만나서 네. 계속해서 아, 교제하고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이에게 헌신하는 유모처럼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기는커녕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비처럼 경계할 때는 엄하게 말했고요. 그들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진리의 본질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자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였습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처럼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따뜻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삼위 하나님의 교제만큼이나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처럼 네.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 으니까요.
네.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송희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3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도 주신 시간이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처럼 살아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견고해지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처럼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며 면류관인데 저는 그렇게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주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도가 바로 저의 면류관이요 저의 영광입니다. 그 사실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작은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소망하며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종말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서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저는 약간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계획.
네.
네네.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기업에, 기업을 약간 방문하는 이런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네.
기업에 가서 나중에 제가 취업을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그런 거를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진로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군요.
네.
네,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강아지를 좀 좋아하는데
네네.
친구가 마침 잠깐만 봐줄 수 있냐고 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강아지를 네.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각자만의 또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땅,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러면 거라사인의 땅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장소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대결이 일어나게 돼요.
거라사인의 땅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신 건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는 특별히 26절에서 이 지명을 이야기할 때 거라사 지방이 아니라 거라사 이내 지방이라고 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자,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거라사 이내 지방이라고 하면은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잘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누가는 이 장소를 이야기할 때 장소 자체보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라사 이내 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우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 땅 밖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는 건 거라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즉, 거라사 이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라사 이내 땅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가 굳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좀 알아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입구를 지금 이곳 거라사 지역으로 정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입구였다고 하면 이곳 거라사에서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거라사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먼저 정복됐던 곳이 바로 이곳 거라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라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가장 첫 번째로 정복되었던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기도 하고 또 폐허가 되기도 했다가 또다시 재건되기도 하면서 여러 변화를 겪어왔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곳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이쪽 거라사 지역을 포함한 갈릴리 바다의 남쪽 지역을 큰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거든요. 여기에서 데가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하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10개의 도시를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리스식 도시로 만들었고 거라사 또한 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식으로 도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왠지 세련되고 발전된 도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세련되고 또 가장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그리스식으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어요. 자, 여기서 헬라 문화가 팽배했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헬라 문화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아요.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도시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제우스나 아르테미스와 같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고 온갖 이색적인 종교 문화가 가득 넘쳤습니다.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고 온갖 음란과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이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거라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이었는데 마치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상이 가득한 도시, 거짓 신들이 다스리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니까 큰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가나안 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자, 오늘 말씀에서 누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정복할 곳으로 거라사 지역을 선택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국을 선포했던 이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 거라사 지역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여 했는가?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침범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나요?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번역할 때 조금 순화해서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중간 정도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니에서 이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단어인데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페펜테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휘판타오로서 보통 전쟁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걸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로막기 위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땅, 온갖 우상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거라사인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왔던 거예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표현도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무덤이 상징하는 건 당연히 죽음, 멸망을 상징하죠.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지금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을 첫 번째 정복할 땅으로 정하신 이유가 죽음과 멸망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는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는지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맬 수도 없고 메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묶고 있는 쇠사슬도 끊고 또 손과 발에 차 있는 쇠고랑까지 다 깨뜨렸다고 하고 있죠. 아마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가 그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보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을 보고 귀신은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 절하는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싸우기도 전에 예수님께 항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복하는 게 아니었나요?
귀신 들린 자가 엎드리기 전에 했던 행동을 보면 귀신이 그냥 항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귀신이 엎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소리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윽박지르며 소리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지금 귀신은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협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상식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먼저 밝히는 건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걸 의미해요. 또 상대를 항복시키려 할 때도 먼저 이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 귀신이 예수님께 윽박지르듯이 소리지른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과 정체를 밝히고 있네요.
자,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겠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자기 아래로 두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이게 존댓말로 번역해서 그런 거지 어쩌면 28절에서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냐.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어서 내 땅에서 나가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겉으로는 귀신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귀신이 이렇게 계속 격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29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게 생긴 귀신이 마지막 발악하듯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격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발악하며 도전하는 귀신을 서서히 굴복시켜 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는 이유도 진짜 귀신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었겠죠. 왜 물으셨을까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귀신을 굴복시키시면서 정체를 드러내도록 한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귀신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에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그러면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죠?
군대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군대라고 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귀신들이 많으니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군대라고 할 때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지칭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즉 귀신은 자기가 여단 규모가 되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와 같이 강력한 귀신 군대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귀신은 자기가 아무리 발악해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자기들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건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또 기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헬라 문화에서 돼지는 부, 풍요로움, 다산 등을 상징합니다. 결국 돼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끝없는 욕망,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 속으로 숨고자 했던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돼지떼가 2,000마리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정도 규모의 돼지가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식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식용이 아니라면 또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헬라 문화에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할 때 그 사용하는 돼지를 거라사에서 길렀던 거군요.
네, 맞아요. 거라사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돼지를 공급하는 공급처였던 거예요. 자, 그러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이 귀신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교묘하고 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귀신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더니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돼지들이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다고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기에 귀신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볼게요. 34, 3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호수에 달려들어서 다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나옵니다. 자, 몰려나온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귀신에 붙잡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놀라하며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사람들은 정상이 된 사람을 보면서 축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가시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왜 떠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자, 앞서 몰살된 돼지들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제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 제물들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지금 신들에게 바쳐야 할 재물들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두렵고 온갖 잡신들의 보복이 두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렵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부담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바로 그걸 노린 거군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건가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귀신의 전략이 성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거라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곳에 남아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귀신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산 증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남겨놓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세상 나라를 직접 정복해 가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대식들을 전멸시킨 귀신도 대단한데 그 땅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남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남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성내에 전파하라.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오늘들은 말씀을 따라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초선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참된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갑자기 회개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좀 살짝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된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어떤 일상을 영위할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잘 알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보다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기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